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메시아냐 묻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다는 말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끼는 하루하루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다. 당연히 살아가는 24시간은 시간 속에서 어제 죽은 이는 이 순간을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이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인사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이 오늘 저는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저는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는 연배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부록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이러면 또 한창 되네 이러실 거예요. 연배가 워낙 많으시니까. 부록의 나이를 맞이하면서 또 제가 잘 살아왔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었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을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휘슬러라는 곳을 가게 됐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곤돌라를 탔습니다. 픽투픽이라는 곳에서. 근데 그 정상에 가보니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비유로 들자면 갓난아이에게 이제는 뭐 이제 모유를 먹다가 미음 이제 먹다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준 기분, 처음으로 요구르트를 먹었을 때 그 새로움이랄까? 뭐 손주들을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아주 달콤한 그 음식을 줬을 때 그 아이의 반응, 그런 감정을 좀 오랜만에 느꼈어요. 정상에 올라갔는데 사면이 제가 상상했던 아름다움을 넘어선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다시금 세상은 넓고 아름다운 곳은 많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뭐 여행을 또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이미 그것도 이제 시들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또 생각했죠. 에덴 동산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라는 기대가. 계시록 22장 22절에서 27절에 우리가 갈 그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보는 저 빛과 태양과 별도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더럽게 하는 어떤 것이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며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곳곳에는 쓰레기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그걸 굳이 빈틈에다가 쓰레기를 놓아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캐나다는 양보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어해요. 아름다운 곳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듦 어려움만 겪고 돌아올 때가 많았었기 때문이죠. 여하튼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여는 오랫동안 좀 묵상했어요.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감사요. 전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뭐 제 나이도 공개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함 없이 자유라는 것을 누리면서 태어난 이 나라에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태극기를 그렸어요. 그리려니까 그렸어요. 나라 사랑하고서 그린 게 아니었어요. 왜?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러한 것, 거주 이전의 자유, 내가 캐나다를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그 자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철야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철야를 또 밤늦게 금요일날 새벽까지 했었죠. 교회에 있는 게 재밌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치가들을 위해서,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시키니까 했지요.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니까요. 제가 여기 사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내 안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아, 그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기쁨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마지막 하나, 바르게 늙어가죠. 예전에는 바른 자녀가 되자, 부모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되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멋진 남편이 되자,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남편, 그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멋진 믿음의 아비가 되자, 그것도 물론 진행 중이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젠 멋지게 늙어가는 내가 되자, 나이가 그 사람을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군인 아저씨들 보면 언제나 듬직해 보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군인 아저씨 하면 나라를 지키는 씩씩한 사람이라고 크게 보였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유, 저런 친구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50이 되면은 사람이 철이 듭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아직 50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럼 60이 되면 어느 정도 인격과 덕이 쌓아지는 사람이 되나요? 70, 80? 나이랑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전 샘플들, 아, 저분 닮고 싶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상상 속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아 저분처럼 내가 늙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말씀을 대조해서 그 길을 가고 싶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많은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요약하고 세상을 알 수 있고 분별력을 알 수 있게 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더욱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휘슬러, 곧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 하나님의 말씀, 정교 분리의 원리, 국가도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나라가 소중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책, 성경책, 교회도 영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 책, 인생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는 그 책이 성경책.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이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라는 것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학교의 학비, 같이 교제를 했었던 많은 목사님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의 아픔도 있지만 그 길이 옳다고 했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상황들 중에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슈가 되고 있어요. 나라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하면 잡아가는 일,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용기 내서 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유명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복잡한 일엔 섞이지 말자. 예수님은 사랑이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왜 자꾸 그런 거에 껴들어. 복잡해. 그거 한번 소송 걸리면 복잡해. 라고서 뒤에서 숨어있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은 이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기 내어서 그 세상과 싸우고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전하면 되지. 예수님만. 사랑, 사랑 얘기해. 사랑. 용서. 라고만 이야기하는 이 세상. 예전에는 일어날 수 없었던 크리스천 학교에서 체플을 반대하는 학생들. 기독교 학교에 왔는데 나는 기독교 학교에 왔다고 체플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학생들의 모습.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결국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각각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요시아 왕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 요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주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아셔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하며 느끼는 것이 성경 말씀은 참 말이구나. 더욱더 진리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 예수님의 구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는 이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민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나인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요시아 왕은 누구인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 므낫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아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입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12세 때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죠. 근데 성경은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3장 2절에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과 같은 것을 행하더라. 그가,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건축하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을 세우고 하늘에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기더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신들을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러한 것들을 세우고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죠. 4절,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 우상을 쌓았는데 이르기를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하신 그곳이었어요. 그 거룩한 곳에 므낫세는 그냥 우상들을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곳. 전 이것들을 좀 더 시청각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떠한 권위 있는 자가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예배당에 우리 할로윈 장식을 꾸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로윈 장식을 꾸미면서 예배를 하고 그들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비유적으로 했지만 할로윈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귀신이라는 존재, 악마라는 존재를 지금 문화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 거기서 아이들이 파티를 해요. 너무나도 소름끼치는 마귀 사탄의 존재가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바꿔서 캔디를 얻으면서 돌아다니는 문화가 지금 이러한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 더 나아가 6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때를 살피고 요술을 쓰고 마술을 쓰고 부리는 영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가? 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 알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믿지 않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이제는 멈춰야 되고요. 제가 아이를 비유를 많이 돼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제가 많았었고 아이와 비유적으로 하는 게 너무나도 이해가 빨라서요. 분노를 일으키는 방법 보세요. 아이에게 있을 때 하지 마라고 말했는데 했을 때 그럼 모든 부모님들이 화를 냅니다. 자, 한번 참아요. 하지 마. 말했어. 일로 와. 그리고 매를 드는 거죠. 이제. 저는 이거 하나님과 똑같다고 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지 마. 하지만 우리는 참아야 자녀들에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참으시나요? 그리고선 이제 우리도 폭발하는 거죠. 몇 번만 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오래 참고 계시죠. 예, 너무나도 오래. 근데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참을성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아직은 순수해서. 근데 이 나라는 안 좋은 짓만 골라 하는 거죠. 알면서 안 할 때는 더 화가 나는 거니까. 너 알만한 나이잖아. 어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장년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철이 들지 못한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살이 분별은 해야지. 알만한 녀석이 그렇게 하면은 분노가 이르는 거죠. 화를 넘어선 분노. 하나님은 이 단계를 오신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단계. 하지 말라는, 우상 만들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근데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겨요. 몰록을 섬겨요. 이 모든 것, 일월 성신 다 인간, 이 땅에 있는 것. 바알은 농사와 관련된 남성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성신으로 출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몰록은 자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이들 잘 되고 일월 성신에게 달에게 비는 것. 성공하게 해주세요. 달에게 해주세요. 똑같아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는 것. 더 나아가 7절에 그가 조각한 형상 안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에 세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리라고 하는 그곳에. 세울 거면 딴 데 세우든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곳에 우상을 세우는 그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교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도록 하였더라.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할 때 하지마, 하지마. 대언자들을 통해서 므낫세에게 그래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큰일 나십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 거죠. 제가 요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그 답답함이에요. 들어만이라도 주세요. 옳고 그름은 나중에 판단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인지 들어만 주세요. 들어만 주세요.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막 가슴이 아려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그냥 안 들래.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 문을 열어서.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냥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나라 아스르 왕이 군 지휘관을 보내어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므낫세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비참한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근 하나님이 진짜 왕의 왕 되시구나 하고서 깨닫는 일이 뒤에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몬이라는 므낫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20세의 왕의 아들 아몬. 하지만 결국 2년간 통치를 하고서 피살, 암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몬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나와요. 역대하 33장 22절 23절에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아몬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조각한 모든 형상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그것들을 섬기며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자기를 낮춘 것 같이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더 범법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일이 아몬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요시아 결국 8살 난 나이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8살의 왕위를 이어가고 3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력이 없었겠죠. 8살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다니가 한국 나이로 8살입니다. 왕이시오. 어린 나이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그의 어미, 요시아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었다고 열왕기하 22장 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제 요시아에 대해서 아주 선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선한 행적은 이러해요. 그가 아직 어릴 때에 자기의 통치 제8년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고 8살에 왕위가 됐고 통치 8년이면 약 16세 정도가 됩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아직은 어리지만 그때 당시부터는 이제 분별력, 지각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갖게 되죠. 우리 유스 친구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때 보면은 아, 하나님이 참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나이. 그래서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제12년에는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조각한 형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는 일을 펼쳐지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거행합니다.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서 바알들의 제단도 제거하고요. 높이 달린 형상들 찍어서 떨어뜨리고요. 모든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고 가로로 만들어서요. 그 우상들을 섬겼던 자들의 무덤에다가 뿌리는 이런 일들을 거행합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죠. 우상들 잘못된 것, 나라가 잘못되게 돌아간다는 걸 느꼈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한 안에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그 제사장들, 바알과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 위에 태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심지어 납달리의 도시들에서도 그들의 곡괭이로 사방에서와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요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지금 말한 이 나라들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까지도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찍어버린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게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그리고 더 채워 넣어야 할 나의 영역은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이 정답인 양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고 그 전선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말씀을 보는 게 일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주일날 돌아오네, 아 수요 예배 돌아오네, 아 금요철야 돌아오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대할 가능성이 큰 저 같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제가 자발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터치 안 합니다. 제가 말씀을 뭐 덮고 살아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좋아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내가 좋다는 거죠. 그만큼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강력하게 왔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어나가 우상들을 제어하고 요시아는 성전 보수를 실행합니다. 요시아 통치 제18년에 26세의 나이에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돈을 주의 집을 감독하던 기술자들에게 건네주고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게 합니다. 보수하는 도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해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잘 보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힐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요. 사반은 그것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건네주고 그것을 낭독하게 합니다. 역대하 3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며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며 그래서 그 책을 낭독해 줍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었는데 요시아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요시아 왕은요 이전에도요 어렸을 때부터 8세의 왕위에 오르고요 12세 때부터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못해도 저보다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같아요. 곧 상상해보기로는 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책을 받았을 때에 옷을 찢을 만큼 깨달았던 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옷을 찢을 정도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옷을 찢었다. 결국 그 말씀을 대하는 요시아의 대처 모습이 역대하 34장 20, 21절에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가서 나와 그 귀한 말씀을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아진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리 아버지 아몬이 잘못했던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 자꾸 이래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래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서 옷을 찢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시아는 그 전에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옷을 찢는 이러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저를 넣어봤다는 거예요. 나 그래도 성경 좀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민감한 반응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남이 알지 모르는 죄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과 1대1의 나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죄들 속에서 적당선을 타고 가는 건 아닌가? 옷을 찢는 그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나의 모습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결국 요시아 왕은요, 그때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큰 자든 작은 자든 함께하여 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니라. 그 왕의 권한으로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모두 나오라, 그리고 들으라. 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키고 이 책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는 곧 자기 조상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르려는 사람들, 물론 잘은 안 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따르려는 사람들, 그리고 저 밖에 무슨 말이야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너무나도 잘 믿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더욱더 온전히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수호하고 삶 속에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 난 요시아 왕도 아니오, 나는 어느 큰 회사 CEO도 아닌데 내가 뭐 어떻게 세상을 바꾸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작은 가정의 아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믿음 속에서 부부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 자녀 교육을 하고 믿음 안에서 형제 사람과 성인, 섬김, 직장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곳곳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2019년 남은 한 해 후회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